제7장 하나님은 사람이 대표권위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제도. 1. 세상에서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십니다. 땅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권위의 제도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이러한 권위를 만날 때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영안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순간순간 만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가장 많이 표현됩니다. 오직 어리석은 농부에게만 포도원 주인이 친히 와야 했습니다. 사실 앞서 보낸 종들과 그분의 아들은 곧 그분의 대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하고 권위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모든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응당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권위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사람에게 맡기신 이후로 이 땅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배우려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위임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권위밖에 모른다면 하나님의 권위의 절반 이상을 범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와 대표 권위 사이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순복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 권위에도 순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권세에 대하여 바울은 순복하라는 적극적인 말을 할 뿐 아니라 권세 있는 자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자신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위는 오직 한 가지 특성만 가집니다. 곧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역하고서 심판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람이 권위를 거스를 때 곧 사망을 초래합니다. 사람은 권위에 있어서 순복 이외에 선택할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아담 때의 하나님은 통치권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사람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다만 동물을 다스렸을 따름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노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노아 때부터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정부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될 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은 행위에 대한 규범이 나옵니다. 행위에 대한 규범에는 너희 백성의 장관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부의 장관 아래 두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 때로부터 이스라엘인이 권세 잡은 자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열국에는 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체 왕국은 사탄의 왕국이지만 권위의 원칙은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바사 왕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그분이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정권과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공세를 내셨고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분은 순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땅의 권세자로 시인하셨습니다. 주님은 땅에서 혁명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는 로마 정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외부의 침략자에게 순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국의 정권에 대항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국가와 정권에게 순복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사람이 소재한 나라의 정권에게도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외국인이라 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나라의 정권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본래 율법은 선을 행하는 자를 두렵게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법이 각기 다르더라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역시 선을 보상하고 악을 벌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권에는 다 법이 있고 그 정권의 기능은 정권의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미하게 찬 검이 아니라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행악자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사람을 높이고 선한 사람을 위협하는 정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 좋은 이름이,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이름이 주어질지라도 법은 항상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바로잡습니다. 법은 악한 사람을 높이거나 선한 사람을 벌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정권은 선에는 상을 주고 악에는 벌을 주는 원칙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원칙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권은 여전히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법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권위 전체를 뒤엎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정말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여길 것이며 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네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세를 내야 할 자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고, 둘째는 국세를 내야 할 자에게 국세를 내는 것이고, 셋째는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며, 넷째는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형벌을 두려워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순복하지 않으면 양심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재하는 국가의 정권에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정부를 비평하거나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길가의 경찰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런 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과 국세를 거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봅니까? 그들에게 순복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했다면 결코 순복하지 않을 것이고 순복하려고 할수록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지위에 있는 일을 비방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이고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방으로 인해 능력을 잃고 생명을 세워버립니다. 사람은 결코 무정부 상태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정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는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권위이든 우리가 순복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원칙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불법자가 은밀히 일어날 때 우리는 그를 억제하는 자입니까? 돕는 자입니까? 2. 가정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 20절, 22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은 가정에서 그분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신 중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가장 영적인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특별히 가정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사역을 말하는 책인데도 사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왕국을 말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가정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곧 왕국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권위를 만난다면 가정의 많은 어려움이 감소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그리스도의 대표 권위로 세우시고 아내를 교회처럼 순복하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남편의 배후에 있는 권위,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보지 못하면 아내가 순복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남편의 문제가 아닌 권위의 문제임을 보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4절과 5절은 젊은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청종하고 그를 주라고 칭하듯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자녀된 자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특별한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만일 사람이 부모를 공경한다면 잘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아마 그것은 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느 형제는 부모와의 관계가 옳지 않음으로 병을 앓았다가 이제 순종하여 몸이 다시 좋아졌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된 자는 주님에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고 속이거나 수단을 쓰지 말고 눈가림으로 섬기지도 말며 두려워하고 떠는 태도로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정직함으로 섬겨야 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은 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있는 권위를 존중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할 때는 로마 제국의 노예 매매가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노예 제도가 옳은가 그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종된 자가 주인에게 마땅히 순종할 것을 정하셨습니다. 3. 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상반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이들은 곧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젊은 자들은 연장자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육신의 연장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첫 번째로 주님을 믿은 가정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선후에 있어서의 연장자를 말합니다. 또 그는 겸손하며 성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도는 이런 사람을 특별히 존경하고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중에 여자는 또한 남자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남편을 권위로 안배하셨고 교회의 예표로서 여자를 순복으로 안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권위에 순종하는 표를 머리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매는 그녀의 남편이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물으십시오. 계속 물을 때 남편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당신에게서 자주 질문을 받을 때 그는 답변하기 위해서라도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은 자신을 돕게 되고 남편도 돕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허리를 동이고 서로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자기 지위와 권위를 고의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야비하고 수치스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그분의 대표 권위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분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러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곧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관하는 이와 영광 있는 이가 있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들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관하는 이나 영광 있는 이가 실패할지라도 오늘날 천사들이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에 주관하는 이와 영광 있는 이들이 그들의 권위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천사들은 사실을 말할 수 있을 뿐 거기에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일 사실에다 어떤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곧 회방입니다. 유다서 9절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차례 사탄을 천사장의 우두머리로 세우셨고 미가엘을 천사장의 하나로 그의 권위 아래 굴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부활할 것이고 아마도 변화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미가엘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모세의 시체를 찾으러 갔으나 사탄이 그를 막았습니다. 미가엘은 배역의 영으로 그 배역의 영을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가엘은 입을 열어 사탄을 책망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천사와 다릅니다. 전에 우리가 사탄의 세력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었으나 그의 권위 하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원칙이 다윗에게도 적용됩니다. 다윗이 한 차례 하나님의 대표 권위인 사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감히 사울의 이전 권위를 뒤집지 않았습니다. 대표 권위가 영적인 위치에 있어서 얼마나 엄숙한지 결코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회방할 때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권위를 만졌다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당신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누구에게 순복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느낌이고 하나는 권위의 느낌입니다. 두 형제가 한자리에서 무엇을 상의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때 두 사람이 다 말할 수 있지만 판결은 오직 한 사람이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대회의에서 연로자이든 젊은이든 형제라면 누구나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일어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실만을 말했고 판결은 야고보가 내렸습니다. 장로나 사도들 사이에도 배열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가운데도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주를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땅히 설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자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것은 사탄을 가장 두렵게 하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다 순복의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대표 권위에 순복해야 함.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여러 권위를 세운 것은 얼마나 큰 모험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 권위가 그분을 잘못 대표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세운 권위에 대해 마음을 놓으십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대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대표 권위를 세우신 것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놓고 권위를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담대히 마음 놓고 대표 권위에 순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세우신 권위를 우리는 마음 놓고 순복해야 합니다. 만일 틀렸다면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권위가 틀린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려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람을 신뢰하셨으므로 우리도 담대히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람을 신뢰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마음 놓고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대표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위임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주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이 보시기에 이 어린아이들도 그분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어린아이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밖에서 말하고 명령하고 결정하고 주장한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신 것으로 여기십니다. 주님은 마음 놓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권위를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주님은 모두 인정하십니다. 제자들을 저버리는 자는 곧 주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평강 가운데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갈 때 함부로 말하거나 틀리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잘못 행하면 어떻게 될까를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분의 권위를 마음 놓고 제자들에게 맡기실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말한 것이 다 옳다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조금 고려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감히 믿지 못했습니다. 가령 당신이 어느 기관의 책임자라고 합시다. 당신이 사람을 보내면서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임의대로 하라. 나는 당신이 한 것을 모두 인정하겠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그가 틀릴까봐 매일의 업무를 보고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사 그분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신뢰하셨는지 주님께서 그분의 대표 권위를 매우 많이 신뢰하셨으므로 우리는 더욱 마땅히 이 대표 권위를 신뢰해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대표 권위가 일을 잘못 행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히 권위로 임명한 자를 신뢰하셨다면 우리도 담대히 그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대표 권위에게 잘못이 있는가의 여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대표 권위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직접 책임지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다만 절대적으로 순복하면 됩니다. 잘못 순복하더라도 주님은 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죄를 대표 권위에게 돌릴 것입니다. 불순종은 배역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위 안에는 사람의 요소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에게만 순종한다면 권위의 의미는 상실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대표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권위를 지키실 것입니다. 다른 이의 옳고 그름은 그의 일이고 나의 옳고 그름은 나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표 권위를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저버리는 것임.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의 전체 비유는 대표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분 자신이 소출을 거두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분의 종을 보내고 네 번째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들은 모두 그분의 대표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대표 권위에 순복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오실 수 있었지만 그분의 대표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이 보내신 종들을 저버리는 것은 곧 그분 자신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권위의 말은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뿐 아니라 그분의 대표 권위에도 순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신구약 대부분에서 주님은 그분의 권위를 대표 권위에게 맡기셨습니다. 거의 모든 권위가 사람에게 맡겨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일 당신이 권위를 만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데에는 겸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 권위에 순복하는 데에는 겸손이 필요하고 파쇄를 거쳐야 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육체를 내려놓아야만 대표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거두러 오지 않으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대표를 보내어 거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기를 기다립니까? 그분이 오실 때는 거두어들이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가 주를 대적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처음에 빛을 보고 또한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주님 자신의 권위 아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그분이 세우신 대표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주님은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권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 자신을 만난 것은 너무나 희귀한 일이다. 나는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해야겠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직접 무엇을 말씀하려 하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바울을 대표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주님을 믿은 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대표 권위에 얼마나 순복했습니까? 몇 번이나 대표 권위에 순복했습니까? 전에는 우리에게 빛이 없었겠지만 오늘 우리는 엄중하게 대표 권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5년, 10년간 순복에 대해 말해왔지만 우리는 대체 간접적인 권위에 얼마나 순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그분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 간접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간접적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해석을 위하여 직접적인 권위와 대표하는 권위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등 모든 대표 권위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지만 눈을 뜨고 아나니아를 기다린 것 같았고 주님을 보듯이 아나니아를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듯이 아나니아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대표 권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대표 권위로부터 빛비춤을 받기를 거절한 채 주님 자신에게서 빛비춤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베드로나 야고보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나는 이 작은 형제가 내 권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접적인 권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직접 순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표 권위를 저버리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대표 권위가 실패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를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배역의 성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는 순복하고자 하나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대표 권위를 존중하심. 민수기 30장은 여자의 소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자가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서원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하여 침묵함으로 그 서원을 인정해야 그 서원이 수행됩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서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남편을 맞은 후에는 남편이 침묵함으로 그 서원을 인정해야만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대표 권위가 허락할 때 직접적인 권위가 그 서원을 이루고 대표하는 권위가 허락하지 않을 때 직접적인 권위도 그 서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표 권위를 갖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대표 권위를 존중하십니다.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다만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대표 권위가 틀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실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반면 순복한 아내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이 장은 사람은 결코 대표 권위를 간과한 채 직접적인 권위에 순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겼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대표 권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제안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대표 권위가 세우고 패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대표 권위를 유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대표 권위 아래 있는 우리들은 순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공회가 베드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외한 신약성경 전체는 대표 권위를 지지합니다. 대표 권위가 현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주님의 인격에 득죄할 경우에만 우리는 대표 권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런 상황에서만 베드로와 같이 말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상황에서는 대표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할 목적으로 대표 권위를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